하늘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공명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모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후아가 많은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생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유학생 교회의 특성이 많은 사람이 오고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여름처럼 한 사람이 떠나갈 때 뭐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대답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의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만 생각하고 섬겼다면 아마 되게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 멤버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제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기쁨을 많이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운데 멤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것이 제가 뜻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삶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와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또 잘 자라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오고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떠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네. 뭐 때로는 우리가 이 우리 교회의 멤버십으로만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어요. 뭐 저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너무 축복된 일이라는 일인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이 본문을 통하여서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란 세 가지의 이 정체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권세를 가진 자와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고 두 번째로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살아난 자가 곧 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제자로서 이 세상에 주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 없이 온전한 자유로움으로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에 간섭함 없이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해서 이 세상의 땅에 대해서 우리의 정욕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욕심을 죽일 뿐 아니라 반대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므로 해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제자는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제자가 가진 중요한 정체성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이 제자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자의 특성과 개념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통신도를 깨웠다라는 책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 자기가 생각하는 제자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다닌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의 증언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드러내는 자, 섬기는 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인격적 의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인격적 의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인격적 의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교리적 동의나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이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그의 인격을 체화시켜가는 그리고 그 체화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인격적 이탁은 우리 삶에 대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마다. 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복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증거하는 제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제자로서 세상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증거입니다. 단순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지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과 사랑, 자비와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오랜 참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 가운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문화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함께 하면서 문화도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문화와 함께 함으로 해서 문화를 변형시켜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양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많은 현재의 그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 오카라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섬김의 종이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의 겸손과 그리고 그의 희생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힘이 있었던 분이고 권세도 있고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섬겨 오신 분입니다. 제자라면 우리가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카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격 그걸 닮아가서 우리가 우리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섬기는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제자 삼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너희들이 제자된 것으로 다시 나가서 이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해서 제자로 만들어라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라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라의 신학도 있고 오라의 신학도 있어요. 저희가 믿을 때에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는데 이 가라의 부르심과 오라의 부르심,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라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생명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뭘까요? 가서 생명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자라게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의 부르심이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라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그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두려야만 가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면 목마른 자가 생수의 강으로 너희가 넘치고 그 생수의 강으로 너희가 살아가리라 얘기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목을 네, 목마른 것을 채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 오라. 값없이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생수의 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의 교회 멤버로 먼저 부르지 아니하시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라고 하는 이 음성 자체,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먼저 오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 먼저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서로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서 네, 숨어서 피한 거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안 보일까, 나의 죄가 가려질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죄인에게 찾아가신 거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 두려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처럼 죄인과 불경건함,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주저주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시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deserve worthy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오라의 부르심으로 그 생명 가운데 살자고 같이 교제하며 살자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시면서 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말로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복 계시록을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걸 끝나는데 여러분 저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오고 계시는구나.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길 바랍니다. 네. 과거에만 오시고 현재만 오시고 계시고 그분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또 믿고 또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적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전히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라의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라의 부르심이에요. 오는 게 있으면 이제 가는 게 있는 거죠. 가라의 부르심은 열매를 맺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오라만 있고 하나님과 교제만 있고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사해 호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워낙 크니까 호수가 바다라고 불렀는데 사해 바다라고 죽음의 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넓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헐몬산부터 해가지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지류들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그냥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수는 사해 바다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호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생명이 넘칩니다. 물고기가 많고 잡아와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지유를 틀고 내려가면 마지막에 사해에 다 머무르는데 사해에 머무르면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물이 고여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해 농도 그 염도의 그 소대 농도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아무 생명도 살 수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자연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는 바다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다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다의 하나님과의 은혜만을 바란다면 그것을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같이 나눠야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만 그 사람의 생명력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다와 가다 이 두 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라고 보내졌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를 맺은 게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제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셨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스승과 제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스승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혹시 기억 가운데 스승이 제자에게 찾아가서 너는 내 제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네, 거의 없어요. 역사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렇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를 네,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클릭 2세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알렉산더를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알렉산더에게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과 사회 정치 군사력을 가르쳐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가 스승이 필요해서 찾아가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분이셨고 예수님 또한 자기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내가 함께하면서 그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며 올바른 하나의 인격적 형성을 위해서 같이 내가 삶을 묶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신 겁니다. 인격도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누가 불편한가요? 제자들이 불편한가요? 어디 불편한가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드린 얘기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5살짜리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인데요.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아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엄청나 입술 이만큼 나오잖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힘들까요? 아니면 아들을 끌고 가는 게 힘들까요? 아들이 힘들다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더 오랫동안 생각해보면 5살짜리 아들과 사는 것과 살다 보면 아버지의 삶이 힘들고요. 5살짜리 아들의 삶이 힘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힘든지. 근데 이제 자녀들이 커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생각할 때 소리한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소리야, 엄마와 아빠와 같이 사는 게 힘들어? 힘든 것 같아?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네가 너와 같이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너가 힘든 것 같아? 아니면 엄마 아빠가 힘든 것 같아? 엄마, 야, 다 큰 거야. 하산의 거였네. 훌륭한데.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나만 보이니까. 네. 자녀가 부모가 사는 게 더 힘들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부모가 사는 게 더 힘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권위를 갖고 있고 권세가 있고 인격 높은 사람이 인격 낮은 사람하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그 고매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 고매함을 낮추면서 낮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고매하시고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뛰어난 분이지만 일부러 낮아오셔서 인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일부러 묶여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승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갈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이 없이 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갖고 가야 돼요. 사랑이 없이 가면은 그건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보고 14장 15절에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갈지를 이야기하셨는데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계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제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면 제자로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본문과 살짝 긴장할 질문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제자 스스로가 나는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라고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내가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과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가 나는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왠지 안 될 것 같지요? 네, 여러분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살지요? 나는 그 사람 제자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이 스승과 제자일 때 이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선생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마음에서 삼자가 이야기해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인정됩니까? 아니란 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삶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냐? 너가 내가 예수와 3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가 제자가 됨을 보이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만 너가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걸 혼자서 있을 때 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걸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철저히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간 것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그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그 부정한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사배 속에서 정말 정죄받고 이 세리와 창국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문둥병에 다가와서 문둥병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처럼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 혈병 걸린 여인, 세리, 창기들, 아무도 같이 나누고자 그리고 하나의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선을 넘으셔야 돼요. 사회에서 금기라고 얘기하는 것, 잘못되어 있는 금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금기를 넘으셔서 그를 살려 가신 것이에요.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선을 넘고 나 자신과 성김과 희생과 그 아름다운 사람과 오랜 참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TV나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른들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TV는 사랑을 싣고. 네, 거기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 사연들이 담겨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 만납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떨 때는 친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까요? 평상시에 잘 지낸 사람을 친구 그렇게 TV나 사랑을 싣고 나올까요?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들? 과거에 친했는데 무슨 사건을 통해서 원수가 되어갖고 오해가 쌓여가지고 서로 안 만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갖고 이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의 갭과 사회적인 문화의 갭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냥 껴안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야, 너 잘 지냈냐?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TV에 사랑을 싣고 보면서 느낀 것 딱 하나예요. 야,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찾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시간과 공간, 어려움, 갈등, 역경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아갈 때 사랑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서로의 관계들 어려운 관계들 이 모든 걸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때 그래서 이 사랑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가면 거기는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성공인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게 한다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왕자와 제비의 관계처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읽었으니까 네, 잘 아시죠? 그죠? 행복한 왕자가 있었잖아요. 마을 중앙에 동상이 딱 세워졌는데 그 위에 금박이 착하고 눈에는 에메랄드를 갖고 있고 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루비든지 그리고 또 이제 큰 칼을 차고 있는데 칼에는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루비를 다 박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금박으로 착해 있었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근데 왕자는 매일마다 슬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이 돼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기 엄마가 있는데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콜록콜록거리고 먹을 것이 없고 아파 있는 약도 못 써주고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러한 집안인데 행복한 왕자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 제비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날아가야 되는데 제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비야 내가 저기에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다. 너가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자기 칼에 있는 네, 에메랄드를 뽑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좀 갖다 줘. 그걸 갖다 주는 거죠. 네. 또 저쪽에 가보고 살고 있는데 저도 힘들게 살아. 야, 내 눈에 있는 거 뽑아서 줘. 또 여기도 힘들게 살아서 갔어. 네. 내 몸에 있는 금방 다 떼서 이거 좀 갖다 줘. 제비가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제비 또한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행복한 왕자의 삶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비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행복한 왕자 동상에 안에서 같이 죽게 되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의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제비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남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 그쪽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나서 이 사람과 함께 구하며 그를 위로하고 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제비처럼 행복한 제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느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행복한 왕자와 함께 그런 제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어감 이상한 제비의 인생. 네. 여러분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행복한 왕자의 그 안타까움 사람을 불합을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 감화 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으시는데 우리가 이 선한 능력을 정말 가능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